뷰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올 연말까지는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이전을 완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 연설에서 이미 첫 인도분은 벨라루스에 전달됐다면서 우리는 여름이 끝날 때 또는 연말까지 이 일을 완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는 러시아 국가의 존재와 광범위한 의미에서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면서 국가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 밖에 배치돼서 전쟁에 개입할 경우 나토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가 반격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전차 186대, 장갑차 418대를 잃는 등 손실이 매일 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비해서 손실이 10배가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16일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한 푸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올리비아 돌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핵태세를 조정할 징후나 이유를 보지 못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돌턴 부대변인은 또 나토 동맹의 집단 방위 원칙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해서 자동 개입할 걸 명기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 아프리카 7개국 지도자들로 꾸려진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이 16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유를 방문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사절단을 이끈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조속한 전쟁 종식과 이를 위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잃는 것보다는 종전이 낫다면서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종결돼야 하고 협상과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평화회담은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모두 철수한 뒤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아프리카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우리의 영토를 점령한 러시아와 지금 협상을 하는 건 전쟁 동결이자 고통과 순환의 동결이라고 여러 차례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이어서 1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유엔 헌장 존중에 대해서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할 거라면서 이때 브릭스 정상회의에 대해서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6일 밤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최근 몇 년째 전방위적으로 마찰하고 있어서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문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입니다. 양국 정부 관리들은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대화 재개와 소통 라인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과 19일 베이징에서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등 중국의 고위 관리들과 회담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6일 출국에 앞서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치열한 경쟁이 대립이나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자신의 방중 목표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권한이 부여된 소통 채널을 구축할 거라면서 이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오판을 피하면서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양국이 책임 있게 관계를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6일 프랑스를 방문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하마드 왕세자와 실무 오찬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과 중동 정세,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모하마드 왕세자가 전쟁의 파급을 이해하고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를 지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익명의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모하마드 왕세자는 19일에는 파리에서 열리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 리셉션에 참석합니다. 뷰이 뉴스 박영섭입니다.
저승에서 잠시 세상에 온 조블랙은 수잔을 만나러 갔다가 병원에 입원해 자신을 알아보는 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외롭지 않아.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8년 미국에서 개봉한 마틴 브레스트 감독의 공상 애정 영화 조블랙의 사랑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사랑과 죽음이라는 다른 것 같은 두 가지 주제가 함께 등장하는데요. 브래드 피트, 앤서니 호킨스, 클레어 폴라니 등이 출연했습니다. 삶과 남아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영화 조블랙의 사랑,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을 거두고 화려한 저택에서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남부럽지 않은 삶을 보내고 있는 윌 페리시 회장.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자꾸만 들립니다. 첫째 딸 앨리스는 곧 다가오는 아버지의 65세 생일 파티 준비에 정신이 없는데요. 하지만 윌은 이 모든 게 번거롭기만 하죠. 병원에서 내과 수련회로 일하고 있는 둘째 딸 수잔은 어느 날 한 카페에서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되고 둘은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남자는 수잔과 아쉽게 헤어지며 돌아서지만 차마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쭈뼛쭈뼛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죽고 말죠. 그날 저녁, 윌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밤마다 나타났던 목소리의 주인공, 저승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아침에 커피숍에서 수잔을 만났던 남자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윌은 저승사자에게 조블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미래 생일파티 때까지 윌의 집에 머물기로 하는데요. 수잔은 자신의 집에서 만난 조에게 금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조 역시 그녀에게 빠져듭니다. 조는 윌에게 수잔도 함께 저승으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하고 마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토머스 뉴먼의 The Next Place, 다음 장소였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은 시각장애를 가진 퇴역장교와 소년의 우정을 감동적으로 담았던 영화, 여인의 향기를 연출한 마틴 브레스트가 감독하고 제작을 맡은 작품입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 각본은 1934년 영화, 명절에 나타난 저승사자를 기반으로 보 골드만, 케빈 웨이드, 론 오스본, 제프 레노가 함께 썼는데요. 윌 페리시 회장 역할의 앤서니 호킨스와 저승사자 조블랙 역할의 브래드 피트는 1994년 영화 가을의 전설 이후 두 번째로 콤비를 이뤄 이 영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 화려한 윌리엄 페리시의 시골 저택 장면은 미국 뉴 잉글랜드 로드 아일랜드주의 알드리크 저택에서 촬영됐는데요. 수잔과 조블랙이 처음 만난 곳인 커피숍 장면은 미국 맨해튼 브로드웨이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토머스 뉴먼의 Everywhere Freesia, 모든 곳을 프리지아 꽃으로, 워크웨이, 복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서 둘째 딸 수잔 역할의 클레어 안토니아 폴라니는 영국 배우입니다. 폴라니는 영국인 엄마와 이탈리아 음악 매니저 아빠 사이에서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요. 폴라니는 11살 때 예술교육학교 런던에 입학해 연기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학교에서 6년 동안 발레를 공부해 호두까기 인형과 지하세계의 오르페우스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폴라니 부모는 폴라니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더 넓은 캐스팅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199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고요. 폴라니는 1993년 TV 드라마 미니시리즈 JFK Reckless Youth와 1994년 영화 폴리스 아카데미 7 모스크바 임무에 캐스팅됐습니다. 폴라니는 1995년 영화 몰레치와 1996년 영화 바스키아로 차츰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영화 조블랙의 사랑으로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나의 마음속으로, 바실, 패스워드, 메달리온 등이 있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서 미남 저승사자 조블랙 역할을 맡은 윌리엄 브래들리 피트는 상담교사인 엄마와 트럭회사 사장인 아빠 사이에서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미주리 대학교에 진학해 광고를 중심으로 저널리즘을 전공했는데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 브래드 피트는 자신을 다른 세계로 이끌어주는 영화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서 영화를 제작하는 곳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1987년 주간 연속극 Another World로 첫 TV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1991년 영화 델마와 루이스에 출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이후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가을의 전설 등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한 영화에서 주연을 맡게 됐죠. 브래드 피트는 1996년 영화 12 몽키즈로 골든글로브 나무 조연상을, 2020년 영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로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매력 있는 남자 중 한 명으로 세계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브래드 피트의 대표작으로는 영화 오션스 11,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등이 있고요. 2019년 영화 더 킹 헨리 5세를 직접 제작하고 한인 이민자 가정의 얘기를 그린 영화죠. 한국 배우 윤여정 씨에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긴 2020년 독립영화 미나리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토마스 뉴먼의 Cheek to Cheek, 뺨과 뺨을 맞대고, 이어서 Death and Taxes, 죽음과 세금,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 마틴 브레스트 감독은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해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를 다니다가 1977년 장편 영화 핫 투마로우로 데뷔했는데요. 1979년 영화 고잉 인 스타일을 만들고 1984년 에디 머피 주연의 영화 베벌리 힐스 캅으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코미디와 드라마를 능수능란하게 조율하고 연출하는 솜씨로 많은 제작자로 하여금 그를 찾도록 만들었는데요. 1988년 영화 미드나잇 런 이후 마틴은 여전히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브레스트 감독의 대표작인 1992년 영화 여인의 향기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요. 주연 배우 알파치노가 이 영화로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토머스 뉴먼의 Whisper of a Thrill, 속삭임의 설렘,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은 저승사자가 나타나 회장 위를 데려가기 전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구경하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다른 많은 나라에서 그렇듯이 문화적 측면으로 볼 때 죽음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미국 문화권에서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걸 선호하는데요. 죽음이 가까울 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사람을 상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연예계 스타가 젊은 시절 세상을 떠난 경우 특히 그렇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 팝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무대 공연은 계속해서 모방해왔습니다. 또 다른 컬트 인물은 죽은 영화배우 제임스 딘입니다. 그 밖에 영화배우 메릴린 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등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10년 사이 세상을 떠난 유명인들은 미국 우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고인이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례식에서 울기보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고인을 편안히 보내주며 남은 가족에게 용기를 주는 자리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묘지가 주택가에 있어 죽음을 삶과의 계속된 연결고리로 받아들인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토마스 뉴먼의 Fifth Avenue, 5번가, Serve This Purpose, 목적 달성,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조블랙의 사랑은 9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전 세계에서 약 1억 4천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조블랙의 사랑을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수잔이 사랑한 건 누구였을까? 정말 명작이다. 여운이 많이 남는다. 브래드 피트의 1인 2역 연기는 정말 섬세하다. 수잔이 사랑한 건 커피숍 남자가 아니라 조블랙이다. 엔딩이 마음에 든다. 아버지가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정말 마음 깊이 남게 된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떠나는 조의 사랑이 감명 깊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워싱턴 포스트 평론가는 영화 조블랙의 사랑을 보는 순간 브래드 피트와 함께 우리는 자리에서 뻣뻣하게 굳어버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배우들만 모두 깨어있는 것처럼 속삭였다 라고 호평했고요. 더 뉴요커 평론가는 영화 조블랙의 사랑에 관해 궁금한 게 많지만 결국 그들 모두 진흙 속에 삼켜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올까요?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토마스 뉴먼의 Let's Face the Music and Dance, 음악과 춤을 마주해요.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조블랙을 사랑해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백만장자인 윌은 둘째 딸 수잔이 남자친구 드루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요. 그러면서 수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둘 사이에 어떤 감흥도 없고 불꽃도 튀지 않는 죽은 사랑 말고 몸이 붕뜬 기분에 이유 없이 흥얼거리고 팔짝팔짝 뛰는 진짜 사랑에 빠져보렴. 또 인상적인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침내 저승사자 조블랙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 조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데요. 그런 조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윌은 조에게 담담히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보내는 게 쉽진 않지. 그게 인생이라네. 이번에 영화 조블랙의 사랑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와 수잔은 헤어지기 전 수잔은 그가 떠날 거라는 걸 아는데요. 조가 수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의 생일잔치 피날레인 폭죽이 터지고 윌은 조와 함께 언덕으로 올라가는데요. 뭔가를 예감한 수잔은 아버지와 조를 따라가지만 이내 둘은 사라지고 조가 순진무구한 얼굴로 언덕에서 내려와 카페에서 처음 둘이 만났던 이야기를 하며 둘이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죠. 토마스 뉴먼의 What a Wonderful World. 멋진 세상이에요.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죽음과 함께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영화 조블랙의 사랑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조블랙의 사랑 중에서 이즈라엘 카마카비 볼레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멋진 세상이에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인데요. 최근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캐나다 산불로 미 동부에 대기 오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미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한 연무가 바람을 타고 미국 하늘을 덮었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미 북동부 특히 뉴욕은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하고 시민들은 매캐하고 뿌연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다시 써야만 했습니다. 관계당국은 시민들에게 호흡뿐 아니라 피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외출하지 말라고 권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기오염이 피부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24일 향년 83세로 타계한 로큰롤의 여왕 티나 터너. 음악과 삶에 대한 열정으로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켰던 티나 터너 씨가 신장병과 고혈압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신장병과 고혈압의 원인 예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도성민 기자 지난 주말에 뉴욕에 계셨었죠?
네, 지난 그 주 목요일부터 나흘 동안 뉴욕에 있었는데요.
네.
아, 다행히도 그때가 최악의 상황이 또 지난 직후여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네. 뭐 눈이 따끔하다 이런 느낌은 들었거든요.
네.
뭐 잠깐도 말씀하셨지만 캐나다 동부 퀘벡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산불이
네.
그 연기가 미국 북동부까지 넘어오면서 뉴욕시가 아주 매캐한 공기를 뒤덮였습니다.
네.
호텔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지고 있다. 괜찮아졌다.
네.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였는데요.
지난
9일의 경우에는 뉴욕시의 대기질이 개선됐지만 일부 사람들은 뭐 여전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이런 점을 시 보건당국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150 이상으로 나빠지면 야외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네, 이거 워싱턴 DC도 영향권 안에 들었었잖아요.
네네.
뭐 눈도 따갑고 목은 칼칼하고 얼굴도 이 피부가 좀 자극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기 오염 피부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피부 관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기 오염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많이 줍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피부가 가렵다, 발진이 난다, 뭐 이렇게 정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게 장기간 계속되면요. 피부가 빨리 늙게 됩니다.
아, 피부 노화를 앞당긴다라는 얘기인데 예.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자, 많은 피부과 연구에서 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공기, 미세먼지 오염에 피부가 노출됐을 때 피부 노화를 앞당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네.
이 더 나쁜 것이 대부분의 오염 입자가 모공보다요. 무려 20배에서 40배가 더 작기 때문에 이게 모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피부 깊숙하게 정착하면은 여러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부하고 이런 대기 오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게 그리 오래된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피부 관련 정보 매체인 오르가닉 뷰티 러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따르면은 오염 물질이 피부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시기가 2009년에서 한 2010년 정도 사이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의 피부를 비교 분석한 연구였는데요.
네.
연구 결과 오염이 심한 도시에 사는 여성들이 주름과 검버섯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보통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라면은 뭐 자외선 또 흡연 이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은 그 7, 80대 백인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네.
특히 주름보다는요. 색소 침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교통이 복잡해서 자동차 매연이 많은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살았던 여성들의 이마 볼. 그렇지 않은 곳에 사는 여성보다 20%가 더 색소 침착이 많았습니다.
네.
또 불편한 사실은요. 낮은 수준의 대기 오염이라도 이게 오랜 시간,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 노화를 당기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뭐 산속에 들어가 살지 않는 한 대기 오염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고 피부 노화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미 보건원, 미 국립보건원에 따르면은 다양한 대기 오염 물질이 주름과 검버섯을 일으키는 속도를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네.
대기 오염을 말할 때요. 보통 PM이라고 합니다. 미립자의 그 축약한 단어인데요.
네.
이 말은 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나 액체 상태의 미세 입자라는 건데
네.
이 PM 지수가 10은 입자 크기가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PM2.5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 미립자 PM 노출이요. 아토피성 피부염 아시죠? 네. 여드름 그리고 건선 등 염증성 피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또 남성형 탈모증, 피부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피부 깊숙이 아주 하부층까지 이동해서 염증이나 DNA 손상, 세포 손상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뭐 대기 오염이 피부 노화뿐 아니라 각종 피부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긴데.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도시에 사는 한 매일 피부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 피부가 빨리 늙는 거 막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떻게 관리할까요?
뭐 대기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복잡한 도로보다는 좀 한가한 분주하지 않은 도로를 이용하는 습관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집안에 공기청정기 하나 들여놓는다면 더 좋겠는데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피부 관리 방법 나갑니다.
네.
좀 많이 부지런해지시면 됩니다. 매일 저녁에 두 번, 때로는 세 번 정도 세안할 것을 권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잖아요.
네.
그리고 외출하고 집에 오면 한 번, 또 자기 전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세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귀찮을 때가 많은데요.
세수를 할 때 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안용 화장품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pH 지수라고 합니다. 이 4에서 5 정도면 아주 적당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스컵 제품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사용해지면 모공을 또 깨끗하게
그렇죠.
청소를 해줍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필수고요.
그렇죠. 예, 멋지고 마치고 첫 번째 주제로 대기 오염, 피부 노화, 또 피부 관리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로큰롤의 여왕 티나 터너 씨가 지난달 사망했습니다. 이 터너 씨가 생전에 만성 신장병 또 고혈압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두 질병에 관해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미국 심장협회와 심장학회에 따르면은 혈압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정상 혈압이 있고요. 혈압 상승, 1단계 고혈압, 2단계 고혈압으로 나누는데요.
네.
혈압은 주로 그 밀리미터 Hg, 밀리미터 수은으로 단위를 측정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혈압 수치가 수축기 혈압이 130,
네.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80 이상인 경우입니다.
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그 동맥 벽을 밀어내는 그 혈액의 움직이는 힘이 아주 계속해서 높은 상태인데요.
네.
심장은 또 혈액을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펌프질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수축기 혈압이 180, 이완기가 120보다 높은 혈압은 고혈압 응급 상황 또는 위기로 간주하기 때문에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을 때 고혈압은 뭐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 기타 심각한 건강 문제 위험도 증가시키는데요. 18살부터 최소한 2년마다 혹은 뭐 더 자주 전문가의 도움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고혈압이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고혈압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요, 혈압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치에 가더라도 증상이 없어서 모릅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몇 년 동안 고혈압을 앓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데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갑자기 두통이 난다, 심해진다, 호흡이 어렵다, 코피까지 흐른다. 이건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심각한 상황이나 그 생명이 위협받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별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예방법 알아보죠.
예. 금연, 운동, 건강한 식단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고혈압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또 약이 필요할 테고요.
그렇죠. 건강한 식단이라면 어떤 음식이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네. 흰밥보다는 역시 잡곡밥이 좋습니다.
네.
식사 때마다 채소, 나물 반찬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고기는 기름기가 많은 이 육류 대신에 닭가슴살 혹은 생선 준비하시고 신선한 과일, 저지방 우유 또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할 건 견과류인데요. 단 이게 열량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한 줌 정도, 한 줌 정도면 적당하겠습니다.
네. 자, 또 티나 터너 씨가 앓았던 만성 신장병도 알아보죠.
네. 만성 신장병이 이걸 신부전이라고 부릅니다.
네.
신장이 망가져서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낼 수 없는 상태가 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게 만성이 되는데요.
네.
혈액의 노폐물이 몸에 남아서 뭐 다른 건강 문제들 주로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뇌졸중 그리고 조기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질병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15%,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이 신장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신장병에 걸린 성인 10명 가운데 9명은요, 자신이 이렇게 신장병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방치하다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네.
더 문제인 거는 네. 중증 성인 환자의 5명 중 2명이 중증인데도 이 병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병은 미국인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약간 흔하게 발견됩니다. 남성은 12%, 여성은 14%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네.
나이는 18살에서 44살 사이에서 한 6%, 45살에서 64살 사이가 12%,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 38%까지 높아집니다.
네. 근데 이 병이 뭐 아까 혈압, 고혈압도 좀 마찬가지였는데 병에 걸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매년 정기검진, 정기건강검진을 할 때 네.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네.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요. 혈액검사는 그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인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해서 이게 신장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소변검사는 그 신장 손상을 나타내는 그 단백질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신장병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이 만성 신장병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뭐 선천성인 기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네.
자가 면역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망가지면 일단 입맛이 없고요. 식욕 떨어집니다. 피부가 또 가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서 거품이 또 많이 생기는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네.
수분 조절하는 기능을 신장이 담당하는데
네.
이게 또 잘 때 자꾸 깨서 소변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러면 또 의심해 보실 수도 있고요. 손발이
네.
많이 부어서 이렇게 눌렀는데 제대로 복원이 안 된다. 이럴 때 신장 걱정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증상도 사실 신장 기능이 나빠진 후에 나타납니다. 자, 이 병의 치료는 남아있는 신장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신장병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신장이 또 망가지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정기적인 검사로 다른 질환이 생기지 않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말기 신부전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몸에 카테터라는 걸 설치해서 혈액 투석이나 뭐 배에서 투석하는 복막 투석을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피를 이렇게 기기를 걸러서 혈액 노폐물을 걸러주고 다시 몸 안에 넣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 북한에서는요, 이 투석 치료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서
네.
만성 신장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환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방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병 역시 발견하면 이미 늦습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고칠 수가 없는 만큼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건강한 생활습관이 예방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음식 싱겁게 드시고요. 조리할 때 소금량 조금 줄이거나 아예 국이나 찌개를 좀 덜 먹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금연 필수입니다. 술도 드신다면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식습관 외에도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적절한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네.
정기검진 하실 수 있다면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 멋지고 마치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기오염과 피부노화 알아봤고요. 고혈압, 만성 신장병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에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왔구나.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힘든 기간에도 최대한 정상적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네, 저는 지금 팔기 위해 내놓은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이런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북한 사람,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1960년대 각국의 핵무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올 연말까지는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이전을 완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 연설에서 이미 첫 인도분은 벨라루스에 전달됐다면서 우리는 이번 여름이 끝날 때 또는 연말까지 이 일을 완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는 러시아 국가의 존재와 광범위한 의미에서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가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 밖에 배치돼서 전쟁에 개입하면 나토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가 반격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전차 186대, 장갑차 418대를 잃는 등 손실이 매일 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비해서 손실이 10배가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7개국 지도자들로 꾸려진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이 1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사절단을 이끈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조속한 전쟁 종식과 이를 위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회담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잃는 것보다 종전이 낫다면서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종결되고 협상과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모두 철수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프리카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우리 영토를 점령한 러시아와 지금 협상하는 건 전쟁 동결이자 고통과 순환의 동결이라고 여러 차례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이어서 1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남아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유엔 헌장 존중에 대해서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과 개별 회담도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때 브릭스 정상회의에 대해서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6일 밤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최근 몇 년째 전방위적으로 마찰하고 있어서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문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입니다. 두 나라 정부 관리들은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대화 재개와 소통 라인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과 19일 베이징에서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층강 외교부장 등 중국의 고위 관리들과 회담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6일 출국에 앞서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치열한 경쟁이 대립이나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자신의 방중 목표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권한이 부여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거라면서 이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오판을 피하면서 도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두 나라가 책임 있게 관계를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6일 프랑스를 방문해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하마드 왕세자와 실무 오찬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과 중동 정세,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하마드 왕세자는 19일에는 파리에서 열리는 2030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 지원 리셉션에 참가합니다. 이어서 22일과 23일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하는 빈곤 퇴치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정상회담에도 참석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16일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2015년에 제정한 무역촉진법에 따라서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이를 공개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2년에는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찰 대상국은 총 7개 나라로 스위스, 한국,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